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나머지 오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지난 시간에 9절까지 9절 상반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9절부터 끝절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9절 처음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성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요즘 교회 안에 부흥의 바람이 일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회개의 바람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듣게 되는데요. 제가 없는 2월 동안 부흥이 임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 부흥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부흥은 본당에서 일어난 적이 없고 루틴한 어떤 집회나 정규 예배 시간에 일어난 적이 없고 다 비상한 모임의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2월 달에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매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부흥이 임하기를 바라고 새벽에 모이시는 가운데에도 부흥이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과 셀에 부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말씀의 역사이고 또 말씀의 역사는 곧 회개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뭘 좋아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눈물을 참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눈물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남자는 태어나서 딱 세 번만 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뭐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조국을 잃었을 때,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울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매일 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도요,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울어야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울어야 산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울어야 삽니다. 저도 2월 한 달 쉬는 동안 어떤 회복이 있기를 바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뭘 누군가 저에게 2월 한 달 원하는 게 있다면 뭐냐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울고 싶다고. 울 수 있는, 안겨서 울 수 있는 품이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눈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경을 봐도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축축한 책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행주 짜듯이 짠다면은요 수많은 눈물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네, 참회의 눈물,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의 눈물, 또 기쁨의 눈물 등등등 수많은 눈물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요. 그리고 그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 뒤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로 시작을 하고 있죠. 9절에 우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향한 깊은 갈망을 이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에 이제 새해죠. 새해에 학사 에스라를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스스로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율법책을 들고 나와서 율법책을 읽어주었고요. 함께한 레위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이토록 거리가 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오늘의 설교는 절반만이라고. 네, 다음 주까지가 하나의 설교라고. 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씀의 역사는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요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준 율법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염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하냐면 더 울어! 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 때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네. 더 울어가 아니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의 성일은 무슨 말이냐면 축제예요. 축제 한마디로. 축제. 여러분 축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한 것은요 단순히 그런 종교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고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에 젖어 있어서는 젖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회개 뒤에는 뭐가 따릅니까? 바로 용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한량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라. 우리 이사야서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안 믿는 죄 빼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빼고 하나님이 용서치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심지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새빨간 여러분 하얀 천에 새빨간 물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눈보다도 희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세탁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눈보다 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숱하게 범죄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그런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의 약속대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들이 들은 율법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죽음으로 그냥 낭떠러지까지 우리를 몰아세우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세우는 것, 이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닫고 깊은 슬픔과 절망에도 빠지지만 마냥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슬픔과 절망에도 잠기게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큰 괴리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 바로 용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회개의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슬픔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여러분 교회에 슬퍼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뻐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때도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질질 짠다는 거예요. 늘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자기 죄인이라 그러고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너무 궁상맞구나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냥 회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마냥 우리 죄로 인해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사함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냥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것을 기독교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냥 자기를 심지어 자학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만 깨달은 거예요. 반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회개는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 왜 회개하는 것입니까? 용서받으려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회개해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해라 라고 하시는데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용서해 주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내 믿음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곧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면 죄를 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만 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뭘 받아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만 하고 죄사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했으면 죄사함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무너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깊은 슬픔과 절망,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울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 울지 말라 이거예요. 울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야. 울지 말아라. 그렇다고 이들이 우는 게 잘못된 것이냐? 여기서 울지 말라는 울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죠. 우는 건 잘못됐어,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울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울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손길인 것입니다. 곧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곧 복음입니다. 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울지 말라는 거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참 소망이 없죠. 맨날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맨날 똑같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죄에 넘어지지 않아요. 항상 똑같은 죄에 넘어져요.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기뻐해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는지라, 슬퍼함, 근심 이러한 단어도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 기뻐함, 크게 즐거워함 이러한 말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냥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슬픔 이후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다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실상을, 나의 신앙의 민낯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용서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어떤 죄로 인해서 정죄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30년 전에 그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갖고 와서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로 던졌다는 건 뭐냐면요 지구에서 우주 끝까지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로 오늘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슬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는요 늘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하는가? 바로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당연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 바로 우리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도 이거라는 것을 잘 아시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1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요 두 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실 이거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무엇보다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뭐라고요? 기쁨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사도 바울이 나열할 때 첫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사랑과 그 다음이 뭡니까? 희락이라 그랬어요. 사랑 다음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마냥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우리의 몸 의학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사람이 기쁨이 없고 고뇌에 빠지면 어때요? 몸이 시들해지고 병약해지고 하지 않습니까? 만병의 근원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에 평안과 희락이 넘치면 온몸의 신진대사도 함께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부여하신 목적, 질서, 순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고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 바로 이 기쁨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 곳곳에서 거듭 강조하면서 권면한 게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 사무실에 가면은요, 오른편 벽에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그 뭐라 그러지, 그 천을 누가 이제 우리 목자님들이 제 생일 때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게 걸려 있어요. 사실 그거를 뒤집으면은요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제가 옆에 써놓고 싶어서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뜯어내지도 못하고 막 벽지 다 뜯겨졌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그 말씀으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런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말씀을 늘 보게 되잖아요. 야, 정말 주님의 뜻이었구나. 항상 기뻐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이 극심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의역하고 싶어요.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항상 기뻐해라는 건요, 우리에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요, 절대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따라해보세요.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을 다시 되찾아오십시오.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해라. 이거는 뭡니까? 바울에게는 늘 이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기쁨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에게서 무엇보다 뭘 빼앗아 갈까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기도 아니에요. 기도도 빼앗아 가지만 기쁨을 빼앗아 가요. 오늘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그런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슬픔에만 빠져 있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다름 아닌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고 또 이 기쁨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를 이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천국이, 천국,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요, 천국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완전한 기쁨이 충만한 곳, 완전한 기쁨이 영원히 구현되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원동력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슬픔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무나 책임감이 아닙니다. 저주가 받을까 봐 두려워서 공포에 떨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잘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동력은요, 오직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해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는. 헌신을 해도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무엇으로 나오셨습니까?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간증한 형제님도 이 교회는 참 사역을 하고 싶어서 막 다들 사모함이 크다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 제가 우리 셀 목자님들께도 늘 강조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이겁니다. 특히 처음 이제 목자로 서시는 분들한테 제가 두 가지 기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 기는 뭘까? 예, 기도. 너무 중요한 기죠. 그리고 두 번째 기가 뭐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해야 된다. 예, 즐겁게, 재밌게 해라. 재밌게 해라. 그래. 즐겁게 해라. 예, 사역은 기쁘게, 재밌게 해야 된다. 목자가 기뻐야 양들도 기쁘고 목자가 행복해야 양들도 행복한 거거든요. 아멘. 우리 목자님들 아멘. 네,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기쁨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이고 의무고 책임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오늘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에도 보니까요, 10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그러죠.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뭐예요? 살찐 거. 고기지, 고기. 소고기. 살찐 것을 먹고. 네. 단 것을 마시되. 뭘까? 이건 뭐 몰라도 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또 셀에 가가지고 또 그 아까 그 목사님 단계 그 뭐야? 물어봐 또.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절제해야 하고 금욕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먹고 마시고 무언가 누리는 것을 굉장히 속되게 여기고 죄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먹고 마시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시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우 저거 봐 저거 저 저렇게 세속적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들 안에 무슨 오해가 깔려 있는 것이냐면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을 죄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심각한 오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쾌락주의는 더더욱 아니죠. 흥청망청 누리자, 내 정욕대로, 내 원함대로 하자, 여행도 내 맘대로 그냥 다니고 돈도 마음껏 벌어서 마음껏 쓰고 하자, 이런 것은 더더욱 아니죠.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리는 것인데 어떻게 누리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진짜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누려봐야 전혀 누림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 참된 누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달려 있는데 바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더불어서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듣고 깨달아야 했던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웃사랑,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받고 그로 인한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이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 다른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두 번째 기쁨이에요. 첫 번째 기쁨, 죄 용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리고 두 번째 기쁨, 함께 더불어 누리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을 때에도 나 혼자 막 먹으면 맛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분들은 막, 어? 네? 여러분, 맛있는 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나 혼자 먹을 때 맛있어요? 아니면 다 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같이 먹을 때 맛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대답이 나오질 않아. 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지만 막상 나 혼자 먹잖아요? 그럼 맛없다. 같이 먹을 때 맛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게 있고 즐거운 게 있으면은요, 나 혼자 하면 좋은 것 같지만 다 같이 하면 훨씬 재밌는 거예요. 훨씬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더불어 누릴 때 오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누릴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가 된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라 그러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거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예. 무엇을 알게 된 겁니까? 함께 더불어 누려야 하는구나. 내 이웃을 돌보고 섬겨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더니 뭐래요? 크게 즐거워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누림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기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기쁨을 오늘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랬다면은요, 이제는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또한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것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나이가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누라고.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어찌 나만 갖고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눠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아직 천국이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도의 기쁨이에요. 영혼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전도 해봐서 아시죠? 전도하면 어때? 배가 불러요. 네. 기뻐요. 전도의 기쁨, 기쁨의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에요, 이러한 기쁨이 계속 배가가 되고 배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3절 이하에서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기쁨이 계속 배가가 되고 배가가 되고 배가가 되고 배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다음 날에도 에스라를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모여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죠. 우리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성유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다시 에스라에게 가가지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요 계속 타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줬는데 그때 그들이 듣게 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초막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절기인데요. 지금 이들이 맞이한 때와 같은 일곱째 달에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지냈어요? 초막에서 지냈잖아요. 장막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의 겪었던 고난 그리고 또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이제 일종의 야영을 하면서 그 절기를 이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똑같이 일곱째 달인 거예요. 잠깐만, 일곱째 달이요? 지금 우리가 일곱째 달이잖아. 지금 그럼 지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럼 지금 지냅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6절 17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은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로 나가서 나뭇가지 가져다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은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따지고 뭐 논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즉시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있는 그대로 온전한 순종,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깨달아졌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그냥 합시다. 하라 그랬는데 합시다. 여러분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약해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즐겨 했다는 거예요. 즐겨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우리 더 망할 것 같은데? 네? 11조 안 하면 저 망할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받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니까 그 결과가 뭐냐? 더 큰 기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보니까요. 다시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또 크게 기뻐하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냐? 기쁨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요. 순종의 기쁨. 여러분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와요. 여러분 다른 이웃들을 섬겨보셨습니까? 뭐가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와요. 순종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계속 그렇게 배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 기간 동안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매일 낭독하고 또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잘 지키고 그리고 여덟째 날에, 여덟째 날이 뭘까? 이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다는데 이 성회는 또 뭘까? 여러분 오늘 이 초막절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원한 하늘의 장막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가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 살고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진짜 하늘에 영원한 장막이 있다. 그것을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마지막 기쁨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마지막에서 이들이 했던 성회는요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벌어질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네. 네, 천국이 있습니다. 네.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장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장막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천국 소망을 훈련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지만 또 한편으로 막연하고 또 한편으로 자신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소망을 훈련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죄에 대해서 회개만 하게 하시고 못 누리게 하시고 뭐 좋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타락할까 봐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주셨죠. 아멘입니까? 더 좋은 거 안 주신 데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늘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죄의 용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함께 더불어 누리는 기쁨, 순종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 천국의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합시다. 이 기쁨을 누립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부흥.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고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황폐해졌던, 우리의 궁핍했던, 우리의 메말랐던 실상을 보게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고요. 그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계속 계속 배가가 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